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은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공유하는 것이다. 은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분파 문제. 둘째, 폐륜화. 셋째, 성적인 문제. 넷째, 세상 법정에서의 싸움. 다섯 번째, 결혼 여부. 여섯 번째, 우상 재물과 관련된 것. 일곱 번째, 바울의 사도권 부정. 여덟 번째,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 아홉 번째는 성찬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 식사 문화에 대한 모든 이제 문제가 아주 다양했죠. 자,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발생한 문제들은 충분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정확히 똑같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문제들의 원인이 가지고 있는 기초를 근거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해석하는 그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서 당연히 성장통으로 겪는 문제들로 인해 결국 교회가 또 다 무너지고 분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나가십시다.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살피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먼저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해질 거고,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가 거짓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참된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의 원인들을 잘 분별해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 열 번째, 이제 제일 심각했던 문제가 은사 문제였습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빨리 성장했던 거는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임재나 신령한 은사들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자, 그러니 당연히 현상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호기심에 몰려왔었던 거죠. 자, 과거나 오늘이나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이런 심리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수많은 미신과 가짜들이 오늘날도 판을 치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의 역사들이 믿음으로의 시작은 됐지만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아는 이 말씀이 그 안으로 저절로 들어가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서 뭔가 터닝포인트, 뭐가 깨지는 순간을 가진 거예요. 익숙했던 것들에서 깨지고 뭔가 다른 걸 보는 그런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행한 이 은사들이 마치 이게 바르게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르게 그 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마치 뭐 자기가 특별해서 생긴 것처럼 이게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 이제 자기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생기고 뭔가 신령해 보이니까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런 그 어떤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품어주는 일이 아니라 방언과 천사의 그 어떤 말로 한다고 하고 예언한다고 하고 마치 무슨 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심지어 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서로 자랑하고 불친절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무례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러다 안 되면 성내고 분부고 원수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은근히 깔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그 신비종교의 핵심은 사실 황홀경, 뭐 신탁 이런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서 알지만 무슨 뭐 신탁을 받으러 어떤 왕이 전쟁 전에 나가면 이상한 짓 하잖아요. 제가 홀딱 벗고 막 뭐 이상한 춤 추고 눈이 시벌 뒤집어져 가지고서 술 먹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신과 소통하는 거라고 봤는데. 이 방언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런 것과 좀 유사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성숙한 신자들은 이런 걸 영적인 어떤 능력이구나, 저 사람 뭔가 하나님과 소통하는구나 이렇게 과대해석하며 또 그 본인 자체도 과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한 은사들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기적행함, 예언, 영분별, 그리고 방언, 그 방언 통역을 언급했는데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그 12장에서 은사들에 대해서 나눌 때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한 영, 한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나눠주시는 목적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분명히 확실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은사와 관련된 문제는 각자 받은 은사들이 성령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됐겠죠. 성령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 역사를 이제 자기 어떤 능력과 어떤 다른 어떤 신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고린도는 헬라 로마 문화 중심지로서 그 거기 아프로디테 뭐 디오니소스 아폴로 등 다양한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이 완전히 신전들이 막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야. 그 이 신전들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신탁, 황홀경 뭐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이 흔했고 신자들이 신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게 마치 신성한 어떤 능력자처럼 능력의 증거로 그렇게 여겨졌죠. 예를 들면 디오니소스 이 신을 숭배하는 거기에서는 술에 취해서 춤추고 소리 지르고 신과 합의를 경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거든요. 그리고 델포의 아폴로 신전에서는 무녀가 신탁을 전하면서 그걸 전할 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에 이방 출신의 그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많은 고린도 신자들이 회심하기 전에 그런 우상 문화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상 숭배에서 경험했던 그들이 봤던 뭐 황홀한 상태나 신비로운 어떤 이상한 말이나 그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방언 같은 거 이런 거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것과 혼돈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자기들이 세상에서 봤던 저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깨닫기보다 과거 그냥 자기들이 살아왔던 어떤 그 세상 속에서 봤던 그 많은 신전들 속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여기도 있구나. 그렇게 유사한 현상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헬라 로마 신비 종교에서는 개인이 신과 직접 교통하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는 그런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출신의 성도들은 이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이런 은사를 이미 신비주의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서 성령의 작용을 이제 완전히 잡신의 어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완전히 착각하고 자기들 어떤 그런 어떤 그 현상을 느끼는 어떤 종교적 체험으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도 다 무지하니까 이방 신들이 추구하듯이 보이는 현상과 감정적 황홀감과 같은 그 우상 숭배와 그런 수준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 수준으로 내려뜨리고 그 시대 그냥 그 자기들이 있던 신전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고 또한 그 시대적 분위기처럼 그런 현상 체험이나 감정적 경험을 이방 신전에 신령한 제사자들이 그렇게 하는 짓거리를 볼 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기에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아마 영적인 우월감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아마도 뭐 누가 더 세냐 뭐 마냐 뭐 이런 거 뭐 어느 은사가 더 좋냐 나쁘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얘기를 했었겠죠. 자 그렇게 이제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없었고 뭔가 이제 자기들끼리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이제 뭐 서로 자랑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마치 그래도 어쨌든 뭐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 이게 무슨 영적인 뭐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현대화 성경으로 이제 읽어드리면 12장 27절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하나의 어떤 각자의 그 은사를 가지고 모였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눈알만 5천 개씩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른 것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으나 모두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사도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예언자들, 셋째는 교사들, 다음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병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남을 돕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순차, 어떤 직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째, 둘째 이렇게 순차를 매겼던 거는 왜 그랬냐면 먼저 자기들끼리 이 사람들이 뭔가 영적 질서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가 먼저냐 하는 식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순차적으로 열거한 은사들의 성격을 보면 먼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과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게 성경에 나온 분명한 말씀으로 하는 사역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겼어요. 말씀으로 하는 사역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현상적으로 보여 알 수 있게 나타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보이고 확인될 수 있는 것 같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게 이제 행동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말씀의 은사를 먼저 이렇게 쭉 어떤 우선순위로 두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 시대 이상 이방 우상 숭배에서 온 것임에도 결국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으니 자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이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분명한 그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보다 지금 즉각 이루어지는 현상들에 미혹돼서 그런 현상을 믿고자 하는 일들이 결국 교회의 존재 여부까지 흔들 정도로 정체성을 잃게 하는 그런 일들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째, 둘째, 셋째로 꼽은 그 사도,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할 수 있고 교사라고 하는 은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본을 둔, 말씀의 기준을 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 그 말씀이 진실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주도하시는 그런 사역들, 성령의 은사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여기 고린도에서 드러난 방언은 처음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처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었기 때문에 그 방언의 문제는 거의 지금 뒤로 보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신도들은 이방인들로서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세상 그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저들의 몸에 배어 있고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죄에 쩌든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어 성도가 되었는데 이미 자주 언급한 것처럼 그 실력에 있어서는 세상에 있던 그 수준 그 꼬라지와 다를 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세상의 풍속을 일상으로 행했고 세상에서 행하던 방식과 가치를 따라 그냥 그 수준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던 세상 우상 개념과 관습대로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렇게 이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방 종교에서 행하듯 그 황홀무화지경에서 횡설수설하는 그 중언부언하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헛된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과 접신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따라서 어떤 계시를 받는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 이 신전에서 했던 그 이상한 여자들이 했던 그 짓거리를 그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 늦은 시간에 손자 손녀의 전도를 받고 개종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이게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신이나 불교에서 내가 믿던 부처나 또는 뭐 타정교든 어떤 신이든 자신들이 믿었던 신과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기도할 때 마치 뭐 불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 불교 법당에서 하던 식으로 이렇게 손 비벼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신녀들이 이상한 짓거리하고 헛소리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본대로 흉내를 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신 것들 외에 이제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소위 이제 방언으로 말미암아 무질서와 큰 혼란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 모임에서 막 이제 떠들어대기 시작했으니까. 그와 같은 방언은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와 허공에 말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 덕이 되지 않았던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 배경 안에서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 그렇게 이제 행동했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후임으로 갔던 교육자가 아볼로라고 그랬잖아요. 아볼로가 했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그는 온전히 그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그 일들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고 난 후에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그동안 그거 해왔던 거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이었잖아요. 그 아마도 이 현상적인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 소위 성령 사역이라는 것을 운운하면서 아볼로를 무시하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방언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또한 자기들끼리도 누가 더 강한 영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냐 하는 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자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볼로가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건너오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왔더니 아볼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쫙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말씀 중심이냐 은사 중심이냐의 큰 흐름을 가지고 사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와 같은 현상적인 일들로 말미암는 혼란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실 존재해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2세기에서 4세기경을 보면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지역에서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이단적 운동에서 성령의 계시와 예언을 막 강조했는데 그때 이제 몬타누스와 그의 추종자들 특히 이제 여성 예언자 무슨 뭐 누가 있었나 봐요. 뭐 이런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방언과 같은 신비한 언어를 말했다. 그렇게 전해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 다행히 그게 이단으로 규정되고 배척됐죠. 그리고 3, 4세기 경우에 교부들, 예를 들면 이레나이오스나 오리겐, 뭐 요한, 크리소스톰 같은 이런 문헌에서 보면 방언에 대한 언급을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레나우스는 성령의 은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방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세 시기, 그러니까 5세기에서 15세기 경우를 보면 중세 교회에서 방언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요. 신비적인 체험은 수도원이나 뭐 개인적인 신앙에 국한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학적 체계와 성례전을 중시하면서 은사주의를 억제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 근대 초기, 그러니까 16세기에서 19세기의 경우, 종교개혁 시기, 16세기 경우 루터, 칼빈 등 개혁자들은 방언을 사도시대에 한정된 은사다라고 봤고요. 현대적 출현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수 집단에서 방언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었죠. 자, 그리고 17, 18세기의 흔적들이 있는데 1600년대에 퀘이커 교도들 중에 방언 현상이 나타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고 1800년대에는 몰몬교에서 1886년에는 침례교 성결운동에서 1901년에는 미국 베델 성서대학에서 이게 이제 현대 오순절 운동의 시작인데 그 다음에 1906년경에는 아주사 스트릿 부흥 그런 집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이게 오순절파의 시작이었죠. 자, 이런 현대 방언 운동은 1960년대까지는 비교적 오순절 계통 안에서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 4월 3일에 이르러서는 캘리포니아주 반나스에 있는 한 큰 성공회 교회에서도 거기서 이제 교인들이 방언을 하면서 점점 이제 전국 교회로 이제 방언이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은사 관련, 방언 관련된 일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시대 교회들에게 도전도 주기도 하고 더불어 혼란도 주는 이런 일들을 계속 그렇게 겪으면서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과 그 일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이 바울의 충고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바르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고린도로 보내는 그 편지에 많은 분량을 두고 아주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자,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 뭐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역사적 흐름을 따라 잘 읽어보면 12장에서 14장의 얘기 전체가 다 은사 문제 때문에 적혀진 그런 바울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개인적 신앙에 유익했지만 고린도에서는 헬라 신비주의와 결합해서 혼란을 낳았고 그래서 바울은 이걸 통제하고 예언과 사랑을 우선시하라. 그러니까 말씀 중심적이 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은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에서 있었다라는 거 잘 보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잘 이 문제가 어떤 교회 어떤 식으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가 잘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11번째는 마지막인데 부활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이것은 데살로니카에서 사실 생겼던 일들이었는데 이 고린도 아테네 지역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걸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교회 그 사두개인들도 그 영혼 불멸 또 육체 부활을 부인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에 대해서는 믿었어요. 근데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헬라 로마 철학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보는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의미한 종말이다라고 보고 플라톤 같은 사람은 영혼의 해방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졌죠. 그래서 플라톤은 죽음을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으로 봤고 육체는 그래서 감옥이자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썩어질 육체가 변형돼서 부활한다고 주장한 거는 이 플라톤주의의 영혼 육체 이원론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왜 하찮은 육체가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당혹스러워했던 그런 가능성이 크죠. 자, 그리스는 여러분 고대로부터 철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전도하던 당시까지 거의 750년이나 되는 철학의 역사가 있었어요. 탈레스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 그의 제자 아낙시메네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 뭐 프로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철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죽음의 문제를 자기들이 그래서 결국 해결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결론이냐면, 말하자면 영은 선한 거고 물질은 악한 건데 이 선한 영이 악한 물질적인 요소에 이 육체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해방되는 거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니고 아주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이유는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졌던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가 이제 처형당할 뻔한 것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나감으로써 비로소 영혼의 성찰과 아르테, 그러니까 절대 진리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숭고한 가치를 직접 느낀다라는, 이게 철학자로서의 숙명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독이 든 잔을 그가 마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화시켜서 이제 겨우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말할 때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육체의 부활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유대교 사두개인들의 주장으로는 영육의 부활이 없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그러고, 헬라의 철학으로는 영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없어진다고 하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소식은 영육의 부활을 얘기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11가지 정도 살펴봤는데, 이게 작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 하나만 있어도 이 교회가 휘청거릴 지경에 10가지도 넘는 이런저런 문제가 막 뒤엉켜가지고 아주 교회가 혼잡스럽게 됐던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이런 고린도에서 생긴 문제들을 어디서 들었냐면,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듯이 글로에 편에 들었고,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사편하고 왔던 아볼로에게서 또 듣게 되죠. 또 얼마 있다가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 다음에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그 아볼로 목사를 또 데려가려고 왔을 때도 들었고, 그 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계속 듣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지를 보내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소상하게 알게 됐고, 다 파악하게 된 후에 이제 답장을 보내는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와 연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이런 상황들을 좀 알고 읽으면 아마도 더 많은 어떤 그 이 진리를 바르게도 깨달아 갈게 될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단지 그래서 오늘날 생긴 것만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살피면 이미 교회 속에서 처음 생성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바르게 배우고,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가능하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더 주신 사명에 한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분히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이 분명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파하면서 크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자들이 성숙한 그 이 성도의 자리에 가기까지 어떻게 해요? 뭐 성장통을 겪으며 자라가는 게 교회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의 원인들을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어떤 경험들을 할 때 믿음의 길에서 흔들 일이 있었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일들인지 분별해보고 그렇게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른 지혜를 배우기 바래요. 은사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고 몸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공유하여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 그 직접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의 바른 사용 태도는 뭡니까? 사랑의 마음, 배려, 지체를 향한 격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희생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선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곳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다툼과 유혹 등을 겪으며 자라가듯이 교회의 성도들 또한 주 안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성장통을 겪으며 자라간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라고 해서 완전한 천사 같은 존재들이 있는 곳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만날 때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며 살아가는 동안 교회는 마치 세상물에 잔뜩 찌든 훈련병들을 국가와 조국을 책임지는 군인으로 훈련하는 곳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각오하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적인 아비가 되기까지 이끌고 훈련에 가실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훈련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 훈련장 속으로 함성을 외치며 달려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훈련장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성장해야 할 훈련병 같은 존재들이 함께 있는 곳인데 마치 이미 너무도 숙달된 특공대처럼 생각하고 착각해서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성장통들을 귀찮아하고 비아냥거리고 함께 책임지며 실수 속에서도 배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통해 사용하시는 은사를 마치 내 것이냐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전달하라고 맡기시는 은사를 마치 내 능력이냐 교만하고 오만하게 사용했던 것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는 실수와 다툼과 혼란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르게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주옵소서. 혼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배워 위기의 순간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고린도 교회 속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이 문제의 원인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든 것을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